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모의 실험 방식으로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는 이 훈련에는 미군과 한국군 병사 8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올해 훈련은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한국군 병사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인마살상을 위해 고의로 지뢰를 매설했다며 대응 조치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선전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대북 방송과 을지 연습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위협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의식과 군사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공안요원들이 미국에서 중국법을 위반한 중국인들의 귀국을 압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단속의 일환으로 이른바 여우사냥으로 명명된 작전을 미국 내에서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공안요원들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정보요원들을 공식 업무가 아닌 관광이나 무역비자로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경제사범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930여 명의 중국인들이 송환됐으며 이 중 70여 명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집트의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테러 관련 범죄 형량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은 테러 단체를 조직하거나 주도하는 사람들을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테러 자금을 대는 경우 종신형에 처하는 등 테러 행위를 조장하거나 기도하는 경우도 지역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테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보츠나와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15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아프리카인권단체연합은 성명에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인권재판소에 사법권을 다시 부여하는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중점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체 인권재판소는 그동안 남부아프리카 회원국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해 개혁을 이유로 폐쇄돼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에 따라 회원국들의 인권 관련 소송을 접수하고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권재판소의 권한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회원국들 사이에서 평화와 안보, 인권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고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어제 승객과 승무원 54명을 태우고 실종된 여객기 추락 지점을 확인하고 수색팀을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청장은 오늘 트리가나 항공소속 ATR-4200기의 잔해가 파푸아주 빈탕 산악지구 험준한 산림 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5명을 포함한 승객 49명과 승무원 5명이 탑승했던 이 항공기는 파푸아주도 자야프라를 이륙해 남부 옥시빌로 향하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폭우 등 악천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텐진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화재 진압 등 과정에서 사망한 소방대원도 2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70명가량은 실종 상태이며 수백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지역에서 위험물질이 대거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검찰은 또 위험시설이 주거지역이나 공공건물, 주요 도로에서 적어도 1km 떨어진 곳에 들어서도록 하는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은 유난히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주 한인들은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치르느라 분주했었는데요. 하루 앞선 14일은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어서 역시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벌어진 좀 특별한 풍경이 화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또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연인들이 뉴욕 맨하튼 타임스퀘어 광장에 모여서 입을 맞추는 진 풍경이 벌어진 것인데요.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70년 전인 1945년 8월 14일 오후 5시 51분 전 세계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날 200만 시민들이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환호성을 지르며 전쟁이 끝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던 시민 중에 한 미군 해병이 간호사에게 입을 맞췄던 것이죠. 그 장면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그 자리에 있던 독일인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이 최고로 기쁜 순간을 기념하는 또 최고로 낭만적인 사진 중에 하나로 전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종전 기념 70주년을 맞아서 전 세계인들이 이 흑백 사진 속 주인공을 재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이날 광장에는 사진의 주인공 모습과 똑같은 7m 높이의 조각상도 세워져서 이 커플들의 모형이 모범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찍힌 사진을 보니까요. 전쟁을 겪으신 노인 부부뿐 아니라 전후 세대인 20, 30대 젊은이들도 사진 속 주인공들처럼 입을 맞추고 있더군요. 이날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아직도 지구촌엔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들도 끔찍한 싸움이 끝나는 그날 기쁨에 입맞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하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5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는 더위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24도, 낮 최고 21도에서 32도 예상합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2도 분포,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1도에서 31도, 개성 역시 하루 종일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앤 머레이가 부릅니다. Just Another Woman in Love 골라봤습니다.
I'm strong, I'm sure, I'm in control. A lady with a plan, believing that life is a neat little package I hold in my hand. I've got it together, they call me the girl who knows just what to say and do. Still I fumble and fall, run into the wall, 'cause when it comes to you, I'm just another woman in love, a kid out of school, a fire out of control, just another fool. You touch me and I'm weak, I'm a feather in the wind, and I can't wait to feel you touching me again. With you, I'm just another woman, just just another woman in love. So pardon me if I should stare and tremble like a child, that wanting me look all over your face is driving me wild. I'm just what you make me, can't wait till you take me and set all my feelings free. I know that you can, so come be my man. Tonight I wanna be just another woman in love. A kid out of school, a fire out of control, just another fool. Touch me and I'm weak, I'm a feather in the wind, and I can't wait to feel you touching me again. With you I'm just another woman, just another woman in love, just another woman in love. A kid out of school, a fire out of control, just another fool. Touch me and I'm weak, I'm a feather in the wind, and I can't wait to feel.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살펴볼까요?
네,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민 정책 공약을 발표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로 유명한 줄리안 본드가 사망한 소식에 이어서 올해 미국의 엘니뇨 현상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가는 곳마다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발언 때문인데 트럼프 후보가 이민 정책 공약을 발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MBC 방송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불법 이민자들은 모두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효로 만들고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약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이민정책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의 이민 공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첫째는 트럼프 후보가 이전부터 말해왔던 대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의 장벽 건설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이 멕시코 외교관들과 사업가들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올리는 식으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네.
또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없애는 식으로 이민세관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고요. 앞으로 모든 이민 계획은 미국인의 일자리와 임금,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이 출생 시민권 제도도 바꾸겠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요. 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라고 해도 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이 같은 자동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출생 시민권 제도 문제가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란 겁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요, 지난 6월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표현해서 논란을 일으켰죠.
네.
그 뒤에도 여성에 대한 막말 발언이 참 계속적인 논란을 몰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미국 폭스 뉴스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폭스 뉴스는 지난 6일에 열린 1차 공화당 후보 TV 토론회를 주최한 방송사이기도 하죠.
네.
이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가 25%로 지지율 1위였고요. 이 토론회 이전에 비해서 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6%포인트가 떨어진 9% 지지율을 보냈는데요.
네.
보였는데요. 이 부시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의사 출신 벤 카슨 후보와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 기업인 출신 칼리 피오리나 후보는 모두 지지율이 상승했고요. 부시 후보와 랜드폴 켄터키 상원의원,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지지율 순위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 25%를 얻은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카슨 후보가 12%로 2위, 테드 크루즈 후보가 10%로 3위, 부시 후보가 말씀드린 대로 9%로 4위였고요.
네.
마이크 허커비 후보와 스콧 워커 후보가 6%로 공동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9%로 여전히 1위입니다. 이 버니 샌더스 버먼트 상원의원이 30%로 2위, 아직 출마 여부를 고려 중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10%로 3위 올랐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1% 이하 지지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후보들 간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 참 치열한데요. 지난 주말에도 이 후보들의 선거 유세 열기가 뜨거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들의 발길은 미 중서부 아이오와에 있는 주도 이 디모인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오와 스테이트 페어, 그러니까 주 박람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농민들이 그동안 애써 기른 농산물과 가축을 전시하는 연례 행사가 바로 주 박람회입니다.
네.
연일 음악회와 게임이 벌어지는 일종의 축전 같은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9만 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찾기 때문에 이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오와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 선거 과정에서 제일 먼저 당원 대회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네.
이 아이오와주 박람회장에는 대통령 예비 선거 과정에서 여러 정치인이 정견을 밝힐 수 있는 연단도 마련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 비누 상자를 이용해서 임시 연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소프박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지난 14일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벤 카슨 후보,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또 지난 주말에 이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연설을 했고요. 오늘에는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기업 경영자 출신인 칼리 피오리나 후보가 연설하는 등 이 공화당 후보 대부분과 민주당 후보들이 아이오와 박람회 기관에 연설합니다.
네, 각 당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인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두 후보 모두 그 소프박스 연단에서 연설하진 않았지만 지난 15일에 아이오와 박람회장을 찾아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는 헬기를 타고 박람회장에 나타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를 가리켜서 미국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국무장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또한 앞서 지난 14일에 이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 후보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공화당 후보들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그 트럼프 후보의 정책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최근 국무장관 시절에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계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메일 계정 보안성에 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결국 이 클린턴 후보가 이메일 서버를 FBI에 넘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아이오와에서 클린턴 후보가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는 이메일 논란에 대해 정치 공세일 뿐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네.
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 영향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선거 유세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유권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는 당시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일이 없다는 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민권운동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네요.
네.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이었던 줄리안 번드 씨가 지난 15일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본드 씨가 초대 회장을 지낸 미국 비영리기관 남부 빈곤법센터가 16일에 이같이 밝혔는데요.
네.
이 유가족에 따르면 본드 씨는 혈관질환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네. 그런데 민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유명한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인들에겐 좀 생소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본드 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본드 씨는 평생 흑인과 소수 인종을 위한 민권운동에 힘쓴 사람입니다. 이 196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에 적극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네.
대학 시절에 급진적인 학생운동 단체인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데 한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조지아주 의회 하원 의원으로 선출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조지아주 의회 백인 의원들이 이 본드 씨의 취임을 막았습니다. 이 본드 씨가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벌인 것을 들면서 이 애국자가 아니라고 몰아세웠는데요.
네.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소송 끝에 본드 씨가 간신히 주 의회 하원 의원으로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렵게 취임했는데 이 주 하원 의원으로 오래 활동했습니까?
네, 1975년까지 10년 동안 주 하원 의원을 지낸 뒤에
네.
또 1975년부터는 12년 동안 또 조지아주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본드 씨는 또 1968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너무 젊어서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부통령으로 송출되려면은 만 35살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당시 본드 씨는 28살이어서 자격이 안 됐고요.
네.
그 뒤에 본드 씨는 1986년에 조지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패배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는 오랫동안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NAACP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본드 씨의 죽음을 접하고 본드 씨를 가리켜서 영웅이었고 자신의 친구이기도 했다면서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본드 씨의 조언과 우정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올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알아보죠.
네, 엘니뇨는 원래 스페인 말로 어린아이 또는 기독교의 성자인 아기 예수라는 뜻인데요.
네.
엘니뇨는 간단히 말해서 적도 부근의 바다, 태평양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말뜻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원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좋다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홍수나 가뭄, 폭우 사태 등 기상이변을 나타내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엘니뇨가 적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하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이 적도 부근에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항상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바닷물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이 무역풍이 약화되면 바다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해류가 섞여들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바뀌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른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 가운데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심각한 거죠?
네, 맞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수증기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 수증기가 상승해서 많은 비구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동쪽 지역, 그러니까 미국 같은 지역은 아주 심각한 폭우와 홍수 사태가 발생하고요. 반대로 태평양의 서쪽인 호주나 인도 같은 지역에는 심각한 가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적도 부근 이 바닷물의 온도 상승 폭과 또 그 기간에 따라서 그 위력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올해 그 사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군요.
네, 미국은 지난 1950년부터 엘니뇨 현상을 관측해왔는데요. 이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올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국립해양대 기상관리청이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1997년에서 98년 사이에 발생한 엘니뇨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엘니뇨 현상을 브루스 리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이 브루스 리의 온도 상승폭과 기간이 당시와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엘니뇨 때문에 올겨울에 북반구 지역,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남부와 동부, 남부 지역에 평년보다 아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로서는 또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 4년째 계속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가뭄을 완전히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의 가뭄을 다 해소하려면 평년 강수량의 한 배 반 정도가 더 필요한데요. 그만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고요.
네.
또 현재 캘리포니아 중부와 북부 지역이 이 주의 물 공급을 대부분 담당하는데요. 이들 지역이 캘리포니아 남부만큼 올겨울 엘니뇨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개인 이메일 논란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이 국무장관직을 수행할 당시에 정부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자, 오늘은 이 이메일 논란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정부 이메일을 쓰질 않아서 논란이 됐다는 게 바로 공무원들이 따로 쓰는 이메일이 있다는 말이죠.
네, 미국에선 정부기관들이 쓰는 이메일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가 .gov라고 끝나면 이 이메일을 쓰는 사람은 정부기관에서 일한다는 걸 보여주죠. 만약 국무부에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이 있다면 john@state.gov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 도메인 주소로 오간 이메일은 모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정부기관에서 오간 이메일들이다 보니 뭐 민감한 내용도 많고 그만큼 더 철저히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겠죠.
네.
자, 그런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이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state.gov로 끝나는 관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지 않고 개인 이메일 계정인 clintonmail.com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재임 시절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이 벵가지 사건에 대한 의회 조사 과정에서 알려졌는데요. 이 벵가지 사건은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에 리비아 벵가지 미 영사관이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당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 등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을 말합니다. 이 벵가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이 국무부에 벵가지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국무부가 자료를 준비하던 중에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국무부는 두 달 뒤에 이 전직 국무장관 4명에게 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업무 관련 이메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러자 클린턴 전 장관은 3만 건의 이메일을 국무부에 제출했지요. 클린턴 전 장관은 공무와 관련된 이메일이 이 정도이고 나머지 이메일은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때까지 하지만 해도 개인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사용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초 뉴욕타임스 신문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중에 공개됐고요.
네.
클린턴 전 장관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으로까지 확산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클린턴 전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죠?
맞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논란이 커지자 며칠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은 편의를 위해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정이 개인용, 공무용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으면 확인하기가 불편해서 하나의 기기로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다는 거죠.
네.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이 한 대 스마트폰에 이메일 계정을 두 개 다 보유할 수는 없었을까요?
네,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이 쓰도록 이 정부에서 내준 공용 스마트폰이 블랙베리라는 손전화였는데요. 2009년 당시에는 한 대 블랙베리에 한 개 이상의 이메일 계정을 보유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네.
2014년 이전에 국무부 보안 규정을 보면 공용 손전화인 블랙베리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보유하는 건 금지였고요. 블랙베리의 인터넷 기능을 통해서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당시 국무부의 허락을 받고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허락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논란이 왜 되는 건가요?
예, 공무원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네.
문제는 당시 클린턴 후보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다는 점입니다. 국가 기밀 등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국무장관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지적인데요.
네.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 서버는 뉴욕 자택에 있는 전산망과 연동이 돼 있었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시스템이 보안이 돼 있어서 안전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당시 사용한 개인 이메일 도메인이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고 또 자신의 이메일을 저장하는 전산망의 보안 관리도 철저하게 돼 있어서 정보가 새나갈 염려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네. 공안당 측에서는 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게 연방기록법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었죠.
예, 미국 연방기록법은 정부관리들의 업무와 관련된 편지나 이메일을 정부기록물로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감찰관이 조사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감찰관의 조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에서 일부 민감한 기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기밀이 유출될 수 있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왔고요. 감찰관들이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연방수사국 FBI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설치 보안 문제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네.
FBI는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시스템 관리를 도와준 이 덴버의 정보기술회사와도 접촉하는 등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이메일 서버도 FBI에 넘겼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그동안 메일 서버를 제출하기 꺼려왔습니다. 국무장관 시절에 주고받은 이메일은 이미 다 지워버려서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12일 오후에 이메일 서버를 FBI에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이메일 서버는 이메일이 오갈 수 있게 하는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인데요. 이용자가 이메일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메일 제공자의 서버에서 그 이메일을 불러들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린턴 전 장관은 앞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 사본이 들어있는 USB 드라이브도 연방 수사관들에게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USB 드라이브는 정보를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말합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 재직 당시에 기밀 사항이 담긴 이메일은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클린턴 전 장관이 줄곧 말을 해왔었는데요.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기밀 정보가 오간 사실이 감찰 결과로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해 말 국무부에 제출한 이메일은 3만여 건입니다. 이 중에서 감찰관들이 40 건을 표본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메일 2건에서 1급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감찰관들은 두 건의 1급 비밀은 이메일이 오갔던 당시에도 이 기밀로 분류가 됐었고 현재도 여전히 기밀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1급 비밀 내용이 뭔지는 밝혀졌습니까?
네. AP통신이 14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첫 번째 이메일은 CIA가 이 대테러 작전을 위해서 무인 항공기, 즉 드론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뉴스 보도에 대해서 대화가 오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메일의 경우에는 대화에서 오간 이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분석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1급 기밀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순히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사용했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국무부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국무부 웹사이트에 차례로 게시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3,500건이 넘는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이메일은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메일은 신상 등 불필요한 정보를 가리기 위해서 편집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기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이메일 논란이 뜨거운 이유는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에게 사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 개인 이메일 논란이 호재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공화당 후보들은 앞다퉈서 클린턴 전 장관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이 국무장관 시절에 이메일 개인 계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자, 하지만 클린턴 후보 진영의 대변인 제니퍼 팔미에리 씨는 12일 이 클린턴 전 장관은 기밀사항을 이메일로 보낸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히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이나 이메일 서버에 대해 현재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이겠죠.
예, 하지만 아무도 아직은 좀 확신할 수 없는 게요. 현재 FBI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논란거리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클린턴 전 장관이 오는 10월 22일에 하원 벵가지 특위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동의한 상태거든요.
예.
따라서 이 개인 이메일 논란은 이 선거 운동 기간에 계속해서 클린턴 후보를 따라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번 논란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일 텐데요.
네.
지난 7월 키니피엑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57%가 클린턴 후보를 정직하지 않은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멜리사 맨체스터가 부릅니다.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은 whistleblowers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whistleblower는 내부 고발자란 뜻인데요. 조직 내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는 이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큰 몫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X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보죠.
X is for Xers.
네, Xers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맞춰보시죠.
예, 자 일단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ER 전미사 이 ER이 붙으면은 보통 어떤 사람, 어떤 행위자를 뜻하죠.
네, 맞습니다. 비슷하게 맞추셨는데요.
예?
Xer는 그 Generation Xer를 줄인 말인데요. 그러니까 X세대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이 X세대에 관해 알아보고요. 또 X세대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세대의 특징, 세대별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집을 샀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개성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당장 많은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다니기 싫은 회사에 억지로 다녀야 하고 돈은 없고 몸무게는 7kg이나 불어서 매일 밤 그저 비디오나 보면서 지내겠죠. 새로운 아이디어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말이죠.
네, 캐나다 소설가 더글러스 쿠플랜드가 1991년에 발표한 소설 X세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들어도 냉소적이고 이 비관적인 분위기가 좀 느껴지실 텐데요. 공허함과 우울함으로 가득 찬 20대 미국 젊은이들의 얘기가 이 소설 X세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 덕분에 X세대란 말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 사회경향연구국장인 킴 파커 씨는 X세대로 나누는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nd there are different definitions. We say 1965 to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1965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정확히 나눈다는 건 힘든데요. 1964년에 태어난 사람과 1965년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1966년에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 1960년대 중후반에서 1980년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을 X세대라고 합니다.
영국 록밴드 Generation X, X세대가 부르는 당신의 세대란 노래를 잠시 들으셨는데요. 사실 X세대란 소설을 쓴 캐나다 작가 더글러스 쿠플랜드는 유명 가수 빌리 아이돌이 속해 있던 이 악단 Generation X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소설 제목을 X세대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X세대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진작가였던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데요. 1950년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담은 포토 에세이, 그러니까 사진을 곁들인 수필집을 내면서 X세대란 말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음악과는 달리 X세대는 이전 세대나 다음 세대에 비해서 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X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 등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을 때 어른이 됐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 아마 쇠지렛대로 너를 억지로 열어서 내 삶을 마음대로 바꿔놓으려고 할 거야. 아무 전망도 없이 말이지. 나는 부모에게 말해주고 싶어. 너무나 깨끗하고 장래에 대한 아무 불안 없이 자란 그들 세대가 부럽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러운 속옷 같은 세상을 물려준 데 대해서 목을 조르고 싶은 심정이야.
네, 역시 포플랜드의 소설 X세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냉소적인 X세대의 모습을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X세대에게 더러운 속옷 같은 세상을 물려준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X세대의 부모 세대라면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킴 파커 퓨 리서치 센터 국장은 현재 4개의 다른 세대에 속하는 성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성인 인구는 5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장 나이 많은 세대를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1920년대 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가장 나이 많은 세대는 침묵 세대입니다. 이 1928년에서 194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이 베이비붐 세대로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은퇴하기 시작한 세대죠. 그리고 그 다음이 X세대고요. 가장 젊은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입니다. 1981년 이후에 태어난 성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침묵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각 세대의 이름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X세대 이름은 소설 제목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세대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시 파커 씨의 얘기 들어봅니다.
침묵 세대는 좀 더 규칙을 따르는 세대라는 데서 그런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세대라는 뜻이죠. 베이비붐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출산붐이 일어날 때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붐이란 이름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던 바로 그 시기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말 그대로 새 천년 즈음에서 성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적인 면에서도 세대별 특징을 볼 수 있다고 파커 씨는 말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이 됐을 때는 권위에 도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서 시위를 벌였고요. 그때는 또 한창 민권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였죠.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이 정책을 바꾸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X세대는 말씀드렸듯이 좀 더 보수적인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또 다릅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이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이 선거 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큰 몫을 했죠. 밀레니얼 세대가 오바마에게 많이 투표했습니다.
X세대에 비해서 밀레니얼 세대는 진보적이고 사고가 매우 혁신적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젊었을 때는 권위에 반항하고 미국 정부의 여러 정책에 반대해서 큰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건데요. 동성결혼 합법화나 대마초 흡연 합법화와 같이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혁신적인 바람은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앞장섰습니다. 이 대마초 합법화 문제 역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옹호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들이 주도적으로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구조의 변화라든지 결혼에 대해서도 이 밀레니얼 세대는 생각이 많이 다른 걸로 보이는데요. 동성 커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별로 반대하지 않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거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일에 대해서 이 밀레니얼 세대는 좀 더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밀레니얼 세대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몇 년 있으면 밀레니얼 세대 역시 구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킴 파커 퓨 리서치 센터 국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0대는 아마 밀레니얼 세대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한 세대가 보통 18년 정도로 나뉘니까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어린 세대의 행동과 태도 등을 보면서 이 몇 년을 기준으로 변화가 나타났는지 또 언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X세대 또 각 세대별 특징과 차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지영 기자나 저나 X세대에 속하는데요.
네.
자, 흔히 X세대를 가리켜서 또 낀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X세대가 중간에 끼어서 또 무시당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앞서 베이비붐 세대는 권위에 도전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밀레니얼 세대 역시 매우 진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X세대는 이 두 세대에 비해서 보수적이고요. 그래서 삶의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세대란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뭐 한때는 신세대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말이죠.
네.
별 특징 없는 세대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자, 아래 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에 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에 비교해서 본다면 이 X세대가 여러 면에서 이 중간 다리 역할 비슷한 걸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우선 인종면에서도 그런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는 백인 비율이 72%에 달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57%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미국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백인이 아니고요. 이 다른 인종이란 얘긴데요.
네.
이 X세대는 백인 비율이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중간인 61%입니다.
네. 인구면에서는 어떤가요? X세대가 수적으로도 열세죠?
네, 맞습니다. 그 X세대는 미국에서 출산율이 낮을 때 태어났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7,700만 명, 밀레니얼 세대가 8,300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서 X세대는 6,50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아, 그리고 보통 그 한 세대를 18년에서 20년으로 잡는데 X세대는 16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뭔지는 좀 확실하지 않은데요.
네.
이렇게 별로 좀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 X세대지만 또 X세대만이 지닌 장점도 있습니다. 이 X세대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요. 우쭐대거나 응석 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ABC 아메리카 오늘은 X세대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미국 사람들은 호박으로 만든 음식을 좋아합니다. 호박 음료수, 호박빵, 그리고 호박으로 만든 후식 같은 것들 말이죠. Julie and I had a conversation about pumpkin pies. I asked her whether or not she makes them from scratch. So let's hear what she had to say about that.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To do something from scratch입니다. 그럼 제가 줄리와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볼까요? Listen carefully.
Do you make pumpkin pies at home?
But not from scratch, I'm afraid. We utilize canned pumpkin, but we like pumpkin pie. We make a lot of apple pie. We have apple trees.
제가 줄리에게 그럼 호박 파이를 집에서 직접 만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줄리는 호박을 직접 따서 호박 파이를 만들지는 않고요. Not from scratch. 대신에 통조림 호박을 써서 호박 파이를 만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펌킨 파이. 펌킨 파이는 호박 파이죠. 네, 호박 파이는 추수감사절에 먹는 미국 전통 후식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To do something from scratch이죠. To do something from scratch는 무엇무엇을 처음부터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o start from scratch 하면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다 라는 뜻이고요. To make something from scratch는 원재료로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make pumpkin pies at home?
But not from scratch, I'm afraid. We utilize canned pumpkin, but we like pumpkin pie. We make a lot of apple pie. We have apple trees.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빵을 언제나 원재료로 만들어. 그렇죠. Whenever I bake a cake, I bake from scratch. Whenever I bake a cake, I bake from scratch. 우리는 홍수로 모든 것을 잊고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 네, 맞습니다. We lost everything in the flood and had to start from scratch. 오늘의 영어 표현,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무엇무엇을 처음부터 하다. To do something from scratch. Try practicing that phrase with your friends and let me know how it went,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뉴스투데이 3부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7년 8월 17일 오늘 세계 최초의 증기선인 클레멘트 호의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807.
The first happened here on the Hudson River, where the world's first commercially successful steamboat service began to operate.
미국의 기술자 로버트 풀턴이 설계한 이 증기선은 미국 뉴욕주의 허드슨강에서 시속 8km로 약 240km를 성공적으로 항해해 새로운 증기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날 클레멘트 호의 시운전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강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45m의 통나무 모양을 한 증기선이 바람과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자 환호했습니다. 증기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범선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범선은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기선이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범선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1807년 오늘 클레멘트 호 시운전의 성공으로 증기선은 새로운 여행수단으로 각광받게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